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성경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18장 2절 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땅이 나뉘어지고 공급되는가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보았고 또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좀 뛰어서 19장 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므온의 분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볼 수가 있어요. 19장 여러분들의 성경을 여호수아서 19장 9절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다 족속은 왕 같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종교적, 정치적, 그러니까 민족의 어찌 보면 좀 수도가 세워질 것인데 그 수도는 뭐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될 것이죠. 그 수도를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할당된 그 땅은 필요 이상으로 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남쪽 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19장으로 들어와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이런 지파의 분깃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땅을 이제 분깃으로 받게 되고요. 이사갈 그 지파의 그 기업은 서쪽으로 땅 이름은 이 다볼산입니다. 그쪽부터 갈릴리 바다 남부까지 이렇게 쭉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북쪽으로부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그 해변 지역도 이 이사갈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요.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동편 상하류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 지파의 그 영토는 베냐민 지파와 지중해 사이에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 지파 사람들의 그 일부가 북쪽으로 내려와서 납달리의 그 북부 지역 근처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의 분깃이 그 19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쭉 지정이 되고 또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과 그들이 얻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땅과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파에게 특정한 지역을 나누어 주신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그들의 소유에 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겠죠.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곧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도 정말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생활의 비밀도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가끔 혼자 지낼 수 있는 그 광야로 모든 사람을 떠나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요. 종종 우리 모두는 잠시 동안 사람들로부터 좀 벗어나야 할 그런 필요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을 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라면 이처럼 잠시 사람들을 떠나서 이렇게 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뭐 다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19장 뒤쪽을 보면 여호수아가 특별한 분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49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이렇게 19장까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들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그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을 나름대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마음대로 너 골라라, 마음대로 선택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맨 나중에 사람들이 다 택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지역은 나름대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땅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그런 면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딤낫 세라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실로에서 약 1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뭐 황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그 지역 조건이 나쁜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애굽 땅으로부터 돌아오던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의 살 길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나에게 우선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깨닫듯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 거라고요. 정말 여호수아가 차지한 그 땅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황무지가 변화해서 옥토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믿었던 것 아니겠어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성품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분깃으로 보잘것없고 황무한 땅을 아무 꺼리낌 없이 주었던 그러한 사실인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아무런 노후 대책 없이 은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 가운데서 드려보고 싶고, 뭐 목회자들을 잘 대접해라, 뭐 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것도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은 것 갖고 싶고, 그렇듯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도 주 안에서 이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대접하고 또 또 도와드리고 후원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얼마나 희생적인 사람인지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볼 수가 있네요. 목사로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9장에서 보았네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어찌 보면 살아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이 20장에서 한 번 더 명령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서서 민수기라든가 신명기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 또 출애굽기서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많은 지파들과 여러 원시 민족들이 이처럼 도피성을 마련했다는 것은 참 성경을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도피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지 중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처소 아니겠어요? 매기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미국의 하와이 섬들 가운데 커다란 섬이 그 커다란 섬의 그 코낫 해변이 있대요. 거기에 이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그것은 기독교가 이 섬에 들어오기 전에 각 부족들이 서로 죽이고 또 인간을 제물로 바쳤던 먼 옛날에 사용되었던 곳이라는 거죠. 이 도피성은 오늘날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맨 처음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사람이 괴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대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 도피성에 관한 상세한 규례들이 민수기 35장 그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잘 주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35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각 지파들이 분깃을 나누어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20장 2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하나는 부주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살인자들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만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들을 즉시 처형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그리고 그 죽는 가운데 상당히 억울한 그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경찰이 그 이제 총을 미국 같은 경우는 총을 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헌법 21조에 있는데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총을 쏘거나 이래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막 벌을 내리고 그런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죽인 것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그 범인은 보호를 받아야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던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다른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죠. 이러한 경우 이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그런 건데 이렇게 피살된 사람의 형제가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내 형제를 죽인 줄 압니다. 나도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랬다면 여러분 만일 도피성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형제들에 의해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는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보면 커다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확보된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처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있습니까? 온 세상에 그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죄에 함께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말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도피처를 또 도피성을 제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다 유대인들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실로 로마인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잘못된 전가하는 것, 그것은 쓸데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일한 입장에 있으며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에서 유대인 형제들의 행한 두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에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모든 인류에게 그 책임과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도피성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면, 너희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은 얼마나 굳센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피난처이신 예수께 도피한 우리에게 이미 말씀 위에 또 무슨 말씀이 필요하리요, 라는 그런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도피하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 분명한 안전한 도피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승리함을 맛보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여호수아서 21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강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이원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 퍼스트 음반과 나침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지하공동체 카타콤의 순교자 마셀 루스의 간증서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서울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